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과정에서 일어났던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다룹니다. 지금 바울 일행은 오늘날의 터키 동남쪽 지역에서부터 북서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반도로 따지면 부산에서 신의주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선교 행로에 거의 중간쯤을 지나고 있을 때에 바울은 다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좌측인 서남쪽으로 길을 잡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시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쪽 동아시아를 말하지 않습니다. 전라도 광주가 있고 이 경기도 광주가 있듯이 같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만 전혀 다른 지역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 즉 터키, 오늘날 터키의 서부 지역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그 지역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해안을 따라서 해안을 중심으로 큰 도시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또 그만큼 전체 인구가 그 서쪽 지역에 대단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선교를 시작한 초대교회 입장에서 특히 또 도시 중심의 선교 전략을 갖고 있던 바울 사도 일행은 아무래도 대도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고 또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최우선적인 선교지로서 매력을 느낄 만큼의 미전도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절에서 상관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어쩐 일인지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무슨 초자연적인 벼락을 치셔서 못 가게 하시거나 하는 그런 일은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 분명히 벌어졌을 터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단 그 길을 막으셨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길이었더라도 하나님이 일단 막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당혹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어떤 상황으로 봐도 이 길을 막으실 이유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누가 봐도 정상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말씀에 비추어 봐도 상황으로 봐도 전혀 잘못된 선택이 아닌데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험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한 의문이 있었겠지만 바울은 혼란스러운 그런 내면의 그런 의문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그 반대쪽으로 가라는 어떤 뜻일까라는 추정 때문에 그랬는지 정반대인 뒤쪽으로, 즉 북쪽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려 합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 비두니아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과 전혀 반대쪽의 방향에 있습니다. 북쪽이죠. 그러나 이 시도 또한 막히게 됩니다.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길도 허락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도 역시 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 길을 막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입니다. 뒤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전진하든지. 물론 뒤로 돌아가는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일행과 함께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막다른 지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드로아입니다.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이 드로아는 오늘날 트로이라는 지역으로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도시죠. 옛날 그리스 전쟁 신화에서 트로이의 목마라는 유명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의 현장이 이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흑해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그 에게해의 중심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는, 트로이에서는 좌우 앞뒤 어느 방향으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옛날부터 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그런 치열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죠. 바울은 이곳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중요한 사실은 이 드로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지역이었고, 특히 원래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소아시아, 그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잘 열려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원래 가려던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소망을 강하게 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다시 한번 더 확고하고 강력한 이 바울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주 신비한 초월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의 길에 개입하시게 됩니다. 현실보다도, 현실적 체험보다도 훨씬 생생한 환상을 바울이 보도록 하심으로써 바울과 그의 일행이 그 바다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가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기서 거의 억지에 가까운 이 비상한 방법까지 동원하셔서 바울 일행이 아주 정당하게 선택한, 바르고 또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선택한 이 정상적인 선교 여정을 거의 강압적으로 계속해서 변경해 놓으신 것일까? 굉장히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강한 그런 추정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소아시아 지역보다는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지역에 뭔가 아주 긴급하고도 중대한 어떤 선교적 필요와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급하게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그리고 그의 일행을 글로 끌고 가신 것이 아닐까라고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의 본문을 우리가 쭉 따라서 읽다 보면 정말 그럴만한 상황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전혀 그런 추정을 뒷받침할 만한,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간 후에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시작을 해서 데살로니카, 그리고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 이 남쪽인 최남단인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계속 교회를 세우며 내려갑니다. 가장 북쪽인 그리스 북쪽인 마게도니아에서 남부 아가야 지역까지 관통하는 이 모든 선교 여정을 통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결국 바울의 그 필생에 걸친 선교 사역의 과정에서 그가 늘 직면하고, 그뿐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 전도자들이 늘 경험하고 직면해야 했던 그런 고단한 선교 일상의 반복이었다라고 밖에는 다른 어떤 특징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즉,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에서 겪게 되는 필연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극심한 이방인들 또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도전과 그런 말미암은 시련과 고통이 계속되었을 뿐이지 소아시아 지역보다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한 어떤 영적인 필요가 있었다라는 점이 드러나질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이상한 점은 제2차 선교여행 초반부에는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그 길을 그 2차 선교행 뒤후반부에 가서는 활짝 열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몇 장 뒷부분이죠? 18장 18절과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끝자락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한 후에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한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처음에 가고자 했던 그 에베소를 일단 방문합니다. 그것이 19절의 얘기죠. 에베소에 들어가서 드디어 처음부터 작정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관문인 에베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이 선교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차 선교 여행 과정에서 그야말로 아주 빛나는 교회 역사 속에서 아주 빛나는 화려한 선교의 꽃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피어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19장 20절까지 쭉 연결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에서 다시 바울이 나타나서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에베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상황 후에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서 이제 집중적인 3년에 걸친 이 성경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한 3년 안에 그 온 소아시아 지역이 다 복음화되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날 터키의 그 서부 지역 전체가 아주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전체적으로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를 바울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몇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 해 동안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과장 섞인 듯한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결코 이것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한 번 더 이 소아시아 지역 선교의 대단한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2년 동안의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수년 동안에도 이루지 못한 그 엄청난 결과, 소아시아 지역이 이 터키 서부 지역이 얼마나 넓으신지 한번 나중에 지도를 찾아보십시오. 그 넓은 지역이 다 복음화됐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일이 지금 19장 10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 그 지역이 다 복음화됐다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맨 마지막 성경이죠. 398면 요한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아시아에 있는, 여기서도 아시아는 그 소아시아 지역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일곱 교회를 많이 방문을 해보셨죠. 선교행을 통해서. 또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지금 4절과 이 11절의 말씀은 요한 계시록의 첫 번째 수신자들을 지금 지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처음 받아서 읽어야 될 수신자들을 지금 지명하는데 일곱 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일곱 개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같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단지 개수로 일곱 개가 문제가 아니라 서아시아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을 터인데 그 중에서 일곱 교회라는 것은 그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뜻합니다. 즉 온 세계 교회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서아시아 지역의 교회에 많은 교회 중에 일곱 교회를 들어서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쓰신다는 것은 바로 이 서아시아 지역의 선교의 결과가 얼마나 위대한 치적이고 엄청난 결과였는가를 암시해주는 분명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이 서아시아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된 이 사실이 교회사 전체에 있어서도 아주 너무도 중대한 의미와 가치를 띠게 된다는 점을 미리 우리에게 예고를 해줍니다. 사실 이 서아시아 지역 선교는 모든 선교사들, 특히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 여정에 있어서 가장 풍성하고 가장 위대한 업적이요 치적으로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 역사에서, 세계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위대한 선교의 열매였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규정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이 전무후무한 선교 역사에 참 길이 빛나는 이 결과를 통해서 이 동방교회,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중세 내내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큰 세력을 형성해서 맹위를 교회 역사 속에서, 세계사 속에서 아주 맹위를 떨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세계 교회 역사, 또 선교 역사 속에서 아주 중대하고 중요한 결과를 초래한, 그리고 너무도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선교 사역이 왜 처음에는 그렇게 허락되지 않았을까? 왜 이 지역으로 가는 걸 하나님께서 그처럼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자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선교가 가지는, 또 그 결과가 가지는 아주 엄청난 이 교회사적인 비중과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그리고 또 그만큼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그 거대한 현장 사역의 그 규모와 그 범위 때문에 당시 바울과 그 일행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바울과 그 일행이 경험한 그동안의 체험과 어떤 그 선교적인 어떤 그 준비된 그런 내용과 자세로는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가 아직 미흡하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좀 더 충분한 그 거창한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영적인 훈련, 그리고 선교 현장의 경험을 쌓도록 좀 더 시간과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 에베소를 중심한 이 소아시아 지역 선교를 준비하는 어떤 그 사전 경험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뜻을 갖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시작해서 베레아, 데살로니카,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이르기까지 수년에 걸친 이 사역을 통해서 바울은 아주 다양한 선교 현장의 치열한 그 도전과 그 고난 속에서 아주 강력한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큰 잠재된 역량과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바울이 같이 동행하고 있는 이 그 선교 팀이 강화되어야 될 것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좀 더 충분하게 준비된 또 다른 동역자들의 추가적인 협력과 도움이 너무도 절실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이 분명하게 증언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이 그리스 북쪽에서 남쪽까지 최남단까지 내려와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중요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부부들입니다. 부부. 아굴라라는 남편 그리고 브리스길라라는 아내로 짜여진 이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부와의 만남이 이 소아시아 사역의 결정적인 전기가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적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즉시 순종하여 아주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사역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는 여러 사람을 만나서 여러 가지의 도움과 협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선생을 비롯해서 아나니아, 여기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나니아가 아니고 바울에게 처음 안수해서 멀어둔 눈을 뜨게 했던 선지자입니다. 또 바나바, 실라, 디모데 이런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는 다 바울의 인생과 삶 그리고 그의 신앙과 사역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간섭하시는 선하신 그런 섭리적인 손길로 사용했던, 그렇게 활약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 혼자 잘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때마다 시간마다 이러한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협력하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바울의 그 필생의 선교 사역 중에 가장 큰 도움과 위로가 되었고 가장 큰 격려와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이 있다면 단연 그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글라우디오, 즉 로마의 제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를 말합니다. 이 황제가 아마도 그 그리스도인들과 새로 이제 이루어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유대인들과의 충돌이 계속 로마에서 일어나게 되자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혼란을 염려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쫓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 고린도로, 멀리 고린도로 와서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바울을 우연하게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우연 속에 하나님은 필연을 담아내시는 위대한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하는 일도 같아요.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똑같이 이 천막을 만드는 텐트메이커라는 그 직업을 갖고 이제 자기들의 경제생활을 이제 충당해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아예 함께 먹고 자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훌륭하게 세워 섬기게 되죠. 이후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대된 관계 속에서, 아주 밀접하고 일체적인 그런 유대 속에서 아주 계속 훌륭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되죠.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가장 막역하고 친밀한 가족적인, 동지적인 유대를 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의 이 아굴라 부부의 아주 활발한 사역과 그 활동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졌으면 물론이고, 오늘 아까 방금 읽은 18장 18절 이후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18장 19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를 들렀는데, 잠깐 들렀습니다. 2차 선교행 끝무렵에 그때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그곳에 남겨둡니다. 거기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보이지 않는 아주 엄청난 역할을,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역할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의 업적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24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8장 24절 이하, 여기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아볼로는 바울만큼 바울에 뒤지지 않을 만큼의 구약 성경이 능통했던 성경학자였고, 바울보다 훨씬 말을 잘하는 능변가였습니다. 우리 박목사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설교가였겠죠. 그 정도 되니까 고린도 교회가 두 쪽이 납니다.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이렇게 나누게 되는 이 정도의 그 영향을 가진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굉장히 역할을 했던 사실이 27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처음에는 잘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몰랐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정통하게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그 성취에 대한 부분은 잘 몰랐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아굴라와 프리실라가 데려다가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데려다가 평신도가 아주 잘 설명해서 깨닫게 한 거죠.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정말 뛰어난 아주 훌륭한 빛나는 영적인 거목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자, 이 아볼로를 세운 한 사건으로 대표되는 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의 사역은 정말로 19장 전체에서 일어나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부흥과 그 교회의 개척과 그 선교의 엄청난 그 열매를 이루는 일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섬김과 희생의 주역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이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로마서 16장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맨 마지막 장 261페이지 16장 3절과 4절의 말씀, 아주 짤막하지만 굉장히 깊은 넓은 의미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구절은요, 정말 정말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이제 마지막 안부 인사를 합니다. 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래서 누구누구 중요한 인물들을 얘기하면서 꼭 그들에게 내 안부를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목록에 첫 번째로 거명되는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만큼 지금 아굴라가 언제 또 로마 교회에 가서 뭔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사역자의 버금가는 일꾼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4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 어디를 말합니까? 바울과 처음 만났던 고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들, 그 일곱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과 이제 로마 교회까지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은 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신세를 지고 있노라. 그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참 소중하게 생각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짤막하지만 그 중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이건 단지 개인적으로 바울의 그 생명을 담보하는 어떤 개인적 충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일 전체를 위해서 이들의 목숨도 불사하는 그런 열정으로 자신을 도왔다는 것이죠.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소아시아 지역 모든 교회에서, 그리고 로마 교회에 이르기까지.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 역사에 길이 빛나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위대한 선교의 복음화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바울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역할에 대한 그 존재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 일행이 이 소아시아 지역 선교를 위해서 충분한 선교적 경험을 감당하도록 이 그리스 지역에서 미리 충분한 훈련을 받도록 하심과 더불어서 미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두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내심으로써 소아시아 지역 선교에 아주 큰 대비를 장식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처음 원했던 그 길을 막으시고 둘러서 훨씬 먼 길을 돌아서게 하심으로써 이 마지막 결과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심오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정돈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이고 누구도 다 동의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한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일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막히고 좌절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 바울사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임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형통하기는커녕 어이없는 이유로 무산되고 막힐 때 우리는 또 다른 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신 일을,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신비로운 섭리적인 손길로 지금 인도에 가시는 그런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현실적인 그런 좌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와 같은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하기 위한 동역자들을, 믿음의 동지들을 우리에게 때때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더 역동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참 오늘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도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많이 있지만 이동원 목사님이 있고 홍정일 목사님이 계시죠. 뭐 많은 뭐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이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쓰시는 그 일꾼들에게 필요한 동역자로, 협력자로 우리를 불러서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맡기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직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뭐 권사든 그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쫓아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라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 일에 동원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유대열 목사에게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신학교 들어갔더니 이 북에서 온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어벙벙하게 이제 지내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공부의 유령은 좀 더 잘 아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유대열 목사를 잘 도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유대열 목사가 남한에 와서 처음 사귀었고 가장 친하게 사귄 사람이 저기 때문에 한동안 저밖에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다 이제 물어보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이든 뭐 살아간 일이든 제가 제법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은혜를 톡톡히 갚더군요. 우리 박 목사님한테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 목사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내려온 유대열이가 너를 소개했어. 야, 그 신기하지 않냐? 하나밖에 없는 친구 너를 소개해서 목사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시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여하튼 이처럼 지금 유대열 목사의 사역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개인적으로 늘 감사합니다. 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격과 위로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저뿐만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 충분히 또한 임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바울과 아굴라 부부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그 손길,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그 섭리적 손길들이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 남은 삶의 과정 속에서 더욱 풍성히 일어나 하나님의 위대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경험과 그 체험들이 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충만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참 주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참 바울 사도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경험했던 그 위대한 축복들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욱 폭넓게 풍성하게 함께 경험하고 그래서 더욱더 남은 인생, 남은 신앙 여정 속에 더욱 활력 있게, 더욱 역동적으로 주의 일을 힘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걸어가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운 섭리적 손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로 충성으로 살아가려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